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반군들로부터 알레포를 탈환하는 것은 시리아를 해방시키고 테러분자들을 터키로 몰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알레포는 큰 도시에서 다른 지역들로 이동하는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시리아 정부는 공세적인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알레포를 탈환해 테러분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거나 사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지원 아래 알레포에 정기적으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인권단체들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알레포 봉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내일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 관리가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교 담당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S-400 트라이엄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매매 계약과 여러 협정들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가장 정교한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S-400은 또 러시아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 지원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은 폭넓은 범위의 양자 관계들, 특히 무역과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옛 소련 국가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모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6개 회원국 정상들뿐 아니라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들도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기구 사무총장 선출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집단안보조약기구 외교장관위원회 의장국은 벨라루스로 공식 넘겨졌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국가들로 구성된 역내 안보단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에 23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상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이번에 25건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철도와 도로, 전기, 경제구역 사업에 관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데일리스타 신문은 지정학적인 위치와 많은 인구, 시장 잠재성 등을 지닌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일대일로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4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해 올해 분담금 4억 달러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난징 대학살 관련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의 조치에 항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결정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37년 난징 대학살 사건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네스코의 관련 문서 등재 결정을 비난했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2년 전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치봉마을 소녀들 가운데 21명이 석방됐습니다.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부통령은 어제 아부자에서 이들을 만난 뒤 치복 소녀들의 석방은 국가 전체에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복 소녀 21명의 석방을 이끈 협상은 국제적십자사와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리들은 나머지 억류된 200여 명의 소녀들에 대한 보코하람과의 협상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2270호와 관련해 은행 계좌 동결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 체제에 동요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이런 북한에서의 상황, 그런 그 탈북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북한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한편 대북 수혜 복구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계좌 동결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은행 계좌를 발견해 동결시켰습니다.
Pursuant to this resolution, Belarusian bank has prohibited all outgoing transactions from the account which was individuated.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자국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의 외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미로치크 대변인은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추가 정보 공개를 거부했지만 유엔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계좌 동결 사실 등을 담은 벨라루스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자국 내 한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2270호의 32조에 의거해 이 은행이 계좌들의 외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동안 이들 계좌들을 통한 외부 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2270호는 외교 공관과 인도적 활동을 제외한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 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16명과 기관 12개의 계좌 등 자산도 동결 대상입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3일 현재 58개국 60개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 중 계좌 동결 사실을 밝힌 나라는 벨라루스가 유일합니다. 옛 소련 연방국이었던 벨라루스는 지난 1992년부터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벨라루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북핵 공조 외교의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지난 9월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라드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안보리 대북 결의의 철저한 이행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은 벨라루스 정부가 이번 계좌 동결권을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제재위원회와 협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북한 체제의 동요와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수혜 복구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북한 비판 발언에 대해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량 탈북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문제점과 변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북한 붕괴론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흡수 통일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 방안은 흡수 통일이 아닌 평화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박 대통령이 북한 내부의 동요 조짐을 이례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발언이라며 대량 탈북 사태가 곧 벌어질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 체제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북한에서의 상황, 그런 그 탈북자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북한 체제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동요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들과 만나 북한 정권이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굶주림과 폭압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급증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뒷받침하던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암울한 북한의 현실에 절망해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라며 탈북을 권유했고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선 탈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출 것을 지시해 대량 탈북에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홍 장관은 대북 수혜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은 물론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불허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수혜 관련 사항은 현재로서는 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섣불리 어떤 상황을 예단하거나 핵폭이라는 역사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돌아봤을 때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6자회담이 진행될 때나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해왔고 필요할 땐 대화를 중단시키며 도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핵개발과 함께 평화와 인권이라는 국제적 가치 기준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도 지난 1991년 남북 간에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무효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조셉 덤포드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또 동맹관계와 대북 억제 노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 등 군 고위 당국자들이 13일 미 국방부에서 41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회의 뒤 성명에서 미국에선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 측에선 이순진 합참의장과 정한호 합참전략기획부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덤포드 의장은 미한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더 견고하고 강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철통 같은 한반도 방어 공약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이순진 합참의장은 두 나라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공조체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등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의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지역,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 합참은 두 의장이 대북 억지와 추가 도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조치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덤퍼더 의장과 이순진 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아 함께 참배했습니다.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는 한국 방어를 위한 전략 방향과 작전 지침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1978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고 있습니다. 한편 덤퍼더 의장은 14일 이순진 의장, 가와노 가스토시, 일본의 통합 망료장과 3국 합참의장 회의를 열어 북한의 위협 억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버는 외화를 핵개발 자금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각종 수익을 거론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관광에 이어 이번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핵개발과 결부시켰습니다.
North Korea's export of labor generates significant revenue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enables the development of its illicit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3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노동자 송출이 북한 정부에 상당한 수익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 발동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725호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제재를 부과하고 압박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을 원천 봉쇄할 계획인지 아니면 주재국 정부와 협조해 임금 지급 관행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이 수용소 수감자들, 대거 동원된 인력, 그리고 정부에 고용돼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강제 노동에 투입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deeply concerned by the DPRK's systematic and widespread use of forced labor prison camps through mass mobilizations and through.
또 북한의 강제 노동 실태를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개탄스러운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전날 북한이 관광 수익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여행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하지 않는지 자문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3년 연속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viewing options related to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officials responsible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애덤스 대변인은 현재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총회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1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취임 후 처음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적 사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특히 반인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 폭넓은 의지가 결집됐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긴장에 국제적 우려가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군사적 긴장에 온통 관심이 쏠리면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가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북한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라고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특별 보고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이 비준한 모든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술협력에 대한 대화에 나서고 대북 접근 허용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7일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기아 문제는 전 세계에서 21번째로 심각하다고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기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식량정책연구소 이프리는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최근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 독일의 민간구호단체 세계기아원조와 공동으로 발표한 2016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50점 만점에 28.6을 기록해 식량난이 심각한 나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118개 나라 가운데 21번째로 기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0점은 기아 문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50점은 모든 국민이 굶주리는 극도로 위험한 수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식량난이 심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992년 30.9를 기록했던 북한의 기아지수는 2000년에 40.4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기아 문제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당시 북한은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로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기아지수는 이후 2008년 30.1로 크게 떨어진 데 이어 2016년 28.6으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기아지수는 1992년 30.9%와 대비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고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기아 문제가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해 기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고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90년대 초반 이후 영양 부족을 겪는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한 나라도 북한이 거의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93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24.7%가 영양 부족을 겪었습니다. 영양 부족을 겪은 북한 주민 비율은 이후 99년부터 2001년 37.9%로 증가한 데 이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39.5%,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41.6%로 계속 증가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처럼 영양 부족을 겪는 주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기아지수가 감소한 이유는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 상태가 조금씩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컨선 월드와이드는 설명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사무소 이준모 대표의 설명입니다.
그 영양 결핍은 전체 기아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레이쇼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두 지수 있죠. 차일드 모탈리티랑 차일드 언더 뉴트리션. 이게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이거든요. 그 지수는 낮아졌기 때문에 합치면 이게 전체적으로 소폭으로 낮아진 걸로 된 거예요.
기아 지수는 북한의 영양 상태와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 실조 비율, 영유아 사망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불충분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하루 1,800칼로리 미만을 섭취하는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5세 미만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개선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기아 지수는 감소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5세 미만 북한 어린이 체력 저하 비율은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12.2%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5.2%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4%로 줄었습니다. 5세 미만 발육부진 북한 어린이 비율도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51%에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32.4%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27.9%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도 2000년 6%에서 2008년 3.2%, 2015년 2.5%로 줄었습니다. 이 대표는 5세 미만 어린이 영양 상태가 개선된 건 취약계층에 대한 외부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현재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WFP나 WHO,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콘솔 월드와이드와 같이 아동에 대한 영양 공급 프로그램과 보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북한 내부에서도 콘솔 월드와이드의 타가수와 유치원생을 위한 그 과자 시설을 요청하는 등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 노력을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한편 2016 세계 기아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차드, 잠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가장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르완다와 캄보디아, 미얀마 등 20개 나라는 2000년대 이후 식량난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인 컨선 월드와이드의 도미닉 맥솔리 대표는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다소 진전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7억 9,500만 명이 매일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솔리 대표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기술과 지식, 자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2030년까지 기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매년 10월 16일 세계식량의 날을 맞아 컨선 월드와이드 그리고 세계기아원주와 함께 공동으로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가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1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9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3만여 명에게 총 2,728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북한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79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7배, 또 8월 65만여 명에게 2,114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해서도 23% 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집뿐만 아니라 농작물과 가축 등 모든 것을 잃었다면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재민들의 식량 부족이 계속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를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이를 무색해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국가급의 경제 합작구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국가급 변경 경제 합작구인 허룽 경제 합작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 발행되는 연변일보에 따르면 합작군의 도로와 정수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홍보와 투자 유치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가 들어서는 허룽시는 행정구역상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 속해 있고 함경북도 무산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허룽시는 추정 내장량이 막대한 것으로 알려진 무산 철광에서 나오는 철광석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입니다. 시 당국은 올해 3월부터 토지 수용을 시작해 지금까지 4.2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룽 변경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남쪽 두만강변에 있는 남핑 지역에 조성되며 지린성과 허룽시 당국은 이곳을 총 1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키울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5년 허룽시에 변경 경제합작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북중 간 국가급 변경 경제합작구는 허룽시 외에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훈춘시에도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허룽 경제합작구에서 철강, 기계, 전자, 국제 보세물류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근거로 주변 지역을 특색 있게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린선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합작구 주변 교통기반시설 건설을 활발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해 남핑과 허룽을 잇는 철로가 완성됐고 남핑구역과 무산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도 장기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중국 지린성 외에 단둥이 위치한 랴오닝성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경협사업에 적극적입니다. 지난 6월에는 단둥 호시무역구 세관이 시험운영을 시작했고 세관 개설식에는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랴오닝성 관계자들은 단둥 호시무역구를 활성화해 북중 경협 관계를 다지고 단둥을 국제적인 무역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예, 한국의 한 민간 통일단체가 10년째 탈북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공연을 열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배우와 성악가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했고 또 탈북 청소년들도 나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배우 홍지민이 부르는 거위의 꿈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곳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방송 공연장입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는 탈북 청소년과 동행하는 제10회 뷰티풀 드림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뷰티풀 드림 콘서트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통일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벌써 10년째 열고 있는 공연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소희 간사입니다.
저희 뷰티풀 드림 콘서트는 올해로 이제 10회째 맞이되는 탈북 청소년을 돕는 이제 콘서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를 여는 이유는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탈북 청소년들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쓰인 자선 기금 모음이랑요, 또 하나가 이제 인식 교육이라고 해서 콘서트를 보러 오신 분들이 이제 저희가 콘서트에서 영상도 틀거든요. 그래서 탈북 청소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 정에 관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탈북하고 이제 겪었던 고생 같은 고난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식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연에는 배우와 성악가, 국립경찰교향악단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연주와 노래를 선보였고 공연 시작 전에는 한국에 잘 정착한 탈북 청년들이 나와 탈북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영상이 틀어져서 저희 그 주영은 씨가 이제 탈북 청년 3명이랑 같이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북한에서 이제 왜 탈북했는지 그리고 탈북하면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나 한국에 또 들어와서 또 적응해야 되는 그런 힘든 현실 같은 거를 같이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쉽게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관객분들이 좀 탈북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국립경찰교향악단이랑 같이 해서 또 수준 높은 음악회도 될 예정입니다.
관객과 봉사자들 중에는 탈북민들이 많았는데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기금 마련 공연인 만큼 특히 탈북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서울 성균관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혜 씨는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연을 위해 꼭 힘을 보태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하시고 또 저도 지금 장학생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우선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금방 왔을 때는 이런 시민의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활동도 하고 이제 후원을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는 내가 이런 의식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올해 첫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수련 씨는 지난해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 이번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특히 저희 선배님께서 이제 철웅 선배님이 이제 피아노도 연주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동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또 대학교 다니신 선배님이 나와서 이제 뭐 북한 인권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좀 감동이었고 또 어찌 보면 좀 뿌듯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자기 어떤 안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런 어떤 인권을 알리거나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우리 선배로서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국 외대에 재학 중인 남현희 씨는 탈북민은 아니지만 평소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탈북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공연한다는 것도 엄청 의미 있고 뜻깊고 또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음악도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은 그런 공동적인 감성을 교류하면서 또 가볍게 또 이렇게 친밀하게 북한 인권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를 거부감 느끼지 않게 알릴 수 있고 함께 또 작은 이벤트로 또 지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함께한 탈북민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과연 저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실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 탈북민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문화적인 이질감이라든지 또 탈북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오해들이랑 그리고 또 이 언론을 잡고 이게 뭐 탈북민이 하나 잘못하면 자극적으로 기사를 내거나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탈북민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층들한테는 어떤 딱딱한 뭐 인권에 대해서 딱딱한 신문이나 어떤 기사 이런 거는 사실 잘 마음적으로 안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관심 있는 게 뭘까 아니면은 좀 더 그 친구들한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문화 쪽이 아니겠냐. 그리고 또 특히 이런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콘서트가 사실 더 대중들, 특히 청년들한테 다가갈 때 굉장히 더 부담감 없이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는데 아주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번 공연에서 모은 수익금은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결의 계절학교와 대학생 리더십 교육, 장학사업 등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는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운영하고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운동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인도를 순방 중입니다. 예. 이번 순방의 목적과 의미 먼저 알아보고요. 다음 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공항과 항만에서 얼굴 인식 기계를 통과해야 한다는 소식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또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성추행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를 비판한 미셸 오바마 여사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를 순방 중이군요.
예, 어제 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훈센 총리를 차례로 만난 데 이어서요. 예. 오늘 중국 정상으로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글라데시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수도 다카에 도착했습니다. 네. 내일은 인도 고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예. 먼저 캄보디아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군요.
예, 시 주석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 서명한 협정 수만 31개에 이릅니다.
예.
이 투자와 해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부분 중국이 캄보디아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20만 톤에 달하는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예.
이 캄보디아의 농산물 수출 실적 확대에도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캄보디아를 상대로 올해에만 6억 달러의 원조를 제공할 것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 20년 동안 캄보디아에 제공한 차관 총액이 150억 달러에 달하고요.
예.
캄보디아는 이에 화답하듯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친중국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도 캄보디아에 대해서 많은 원조를 제공을 했는데 이번 시 주석 방문에 또 31개 달하는 협정을 맺으면서 또 다른 혜택들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 정부가요 국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육상 해상 실크로드 연결 계획 이른바 1도 1로 구상에 이 캄보디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중국과 캄보디아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나서 가장 먼저 서명한 문서가 바로 1대1로 공동 건설 협약이라고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예.
예, 캄보디아는 또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관해서 상설중재재판소가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이행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 중국 편을 들어왔습니다.
예. 1대1로 육상해상 실크로드 연결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대 아시아와 아랍을 연결하면서 유럽까지 이어졌던 국제 무역로죠. 실크로드의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경제 협력 체제입니다.
예.
예, 중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잇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대규모 신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상으로 시작이 된 후에 3년 만에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 중국이 투자한 액수가 511억 달러에 달하는 이렇게
예.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불러왔다고 이 인민대학 연구진이 최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 캄보디아에는 어떤 많은 혜택을 줬고요.
네.
하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군요.
예, 중국어권 매체들은요. 당초 시 주석이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에 네팔을 방문할 걸로 예상해왔습니다.
예.
지난해 4월에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를 아직 끝내지 못한 네팔 당국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면서 시 주석의 방문을 기다려왔는데 끝내
예.
무산됐습니다. 네팔이 얼마 전에 1대1로 계획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순방에서 빠진 배경이라고 현지 매체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주변 국가들을 대할 때 내 편은 확실히 챙기고
예.
남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들한테는 이 길들이기에 돌입한 형국이다. 이렇게 중국어권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도 이 주변 국가들을 확실히 내 편, 우군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시진핑 주석의 순방 일정이 당초 예상됐던 네팔이 빠지고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로 짜인 지난 월요일에 논평을
예.
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역내 현안에서 주변 우방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세계 최대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그 중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동남아 일대에서 공고하게 다지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 오늘은 방글라데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요?
예, 오늘 방글라데시 당국하고 1대1로 구상의 주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로 이어지는 이 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경제회랑은 1대1로 공동경제권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각국의 도로하고 철도망을 잇는 사업인데요. 이에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중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자국 사회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방글라데시 역시 캄보디아와 함께 지난달 라오스에서 열린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이행 문제가 공동서명에 언급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장했던 나라입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내일은 시 주석이 인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모임인가요?
네, 일단 브릭스라는 말을 설명해드리면은요, 예. 2000년대 이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신흥 경제국을 묶어서 부르는 영문 약자입니다. 브릭스. 예. 자, 이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정상 회의를 열어서 경제 협력 논의는 물론이고요, 국제 정치,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의 고아에서 열리는 이 8차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아, 또 중국과 인도 두 인구 대국의 관계 강화 방안도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앞으로 공항에서 얼굴 검사 기계를 통과해야 하는군요.
네. 일본 법무성이 오늘 성명을 통해서 일본 전역의 공항과 항만에 이 얼굴 스캔 시스템을 설치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얼굴 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아, 만 16세 이상 외국인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요.
네.
지문 날인도 함께 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의 얼굴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아, 기계에 달린 카메라가 얼굴을 촬영한 뒤에요. 일본 그 출입국 관리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테러용이잖아, 국제범죄자 혹은 외국에서 수배된 인물들의 얼굴하고 비교를 해서 비슷한 점을 찾게 되면은 또 2차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
아, 이런 작업은 일본 기업들이 개발한 최첨단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활용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가짜 여권이나 가명 사용해서 기존 출입국 관리에 허점을 피해갔던 사람들이 한
예.
99% 이상 뭐 거의 이 걸러질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예.
있습니다.
테러 용의자나 범죄자들을 가릴 그 장비를 이제 가동을 한 건데
네.
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도 강화를 했다고요?
예, 일본 법무성이 이 테러와 국제 범죄의 전문 인식을 가진 특수 요원들을 전국 156개 출입국 심사장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이들은 얼굴 인식 기계를 통과한 입국 희망자들을 재차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중 3중으로 용의자들을 이제 가리겠다라는 네. 그런 방침인데 일본 당국이 이렇게 외국인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법무성의 이번 조치는요, 최근 일본인 대상 테러 행위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나오는 데 대한 대책이라고 NHK 방송이 오늘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극으로 일본 국민 7명이 희생된 사건 이후에 일본 국내에서 테러 분자들이 잠입해서 더 큰 일을 모의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NHK가 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나도 트럼프에게 과거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여성이 최소한 6명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후보 측은 이걸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어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성추행 의혹은 완전히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클린턴 후보 측하고 결탁해서 꾸민 음모라는 건데요. 여성들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파문을 돌아보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진 거죠.
맞습니다. 2005년에 한 말인데요. 유부녀를 유혹하려고 했던 일이 있고 자신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함부로 몸에 손을 대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는 남자들끼리 하는 음담 패설을 했을 뿐이라면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요.
예.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트럼프 후보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죠.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이와 관련돼서 한 연설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한 건가요?
네, 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돕기 위해서 동북부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바마 여사가 연설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여성 비하 발언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한 말은 그저 음담패설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힘 있는 사람이 성적으로 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여성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그 믿는 태도는 잔인하고 두려운 것이며 상처가 되는 일이라고 오바마 여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바마 여사가 최근 한 연설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특별히 이번에는 원곡에서 준비된 내용이 아니라 조금 즉흥적인 그런 연설 부분도 있었나 보군요.
예, 살짝 이 격앙된 감정을 비치기도 했는데요.
예.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뭐 누구나 트럼프 후보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마 여사가 이런 일은 정상이 아니라면서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이 정당에 상관없이 어떤 여성도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직접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바마 여사의 연설 동영상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는데요.
예.
클린턴 후보는 이날 연설 내용을 1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들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 후보의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또 성희롱 논란들이 불거지면서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인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일반 당원들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최근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요. 최근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예.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평균 8%포인트 격차로 트럼프 후보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장량인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내일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 안주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2도, 양덕 아침에는 9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수풍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4도고요. 강계 아침 9도, 낮 기온은 2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 들어서는 약간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4도, 용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4도입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8도, 해산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20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해상도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0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반군들로부터 알레포를 탈환하는 것은 시리아를 해방시키고 테러 분자들을 몰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알레포는 큰 도시에서 다른 도시들로 이동하는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시리아 정부는 공세적인 압박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며 알레포를 탈환해 테러분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거나 사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지원 아래 알레포에 정기적으로 공습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인권단체들은 시리아와 러시아가 알레포 봉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내일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S-400 구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외교 담당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S-400 트라이엄프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 매매 계약과 여러 협정들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가장 정교한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S-400은 또 러시아군이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부 지원 작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에도 배치돼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회담은 폭넓은 범위의 양자 관계들, 특히 무역과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옛 소련 국가 고위 관리들이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 모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단 안보 조약기구 6개 회원국 정상들뿐 아니라 각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들도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기구 사무총장 선출과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집단안보조약기구 외교장관회의의 의장국은 벨라루스로 공식 넘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방글라데시에 23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상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흐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중국과 방글라데시는 이번에 25건의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철도와 도로, 전기, 경제구역 사업에 관한 것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데일리스타 신문은 지정학적 위치와 많은 인구, 시장 잠재성 등을 지닌 방글라데시는 중국이 1대1로 계획을 진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4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앞서 캄보디아를 방문했으며 방글라데시 일정을 마친 뒤에는 내일부터 이틀간 열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 대해 올해 분담금 4억 달러의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번 조치가 중국 난징 대학살 관련 문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한 유네스코 조치에 항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번 결정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37년 난징 대학살 사건을 놓고 중국과 분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유네스코의 관련 문서 등재 결정을 비난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2년 전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에 납치됐던 치복마을 소녀들 가운데 21명이 석방됐습니다. 예미 오신바조 나이지리아 부통령은 어제 아부자에서 이들을 만난 뒤 치복 소녀들의 석방은 국가 전체에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신바조 부통령은 그러나 소녀들의 석방 대가로 보코하람 반군 4명을 맞교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치복 소녀 21명의 석방을 이끈 협상은 국제적십자사와 스위스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